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두소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책을 읽다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유명한 얘기죠. 어떤 신발을 만들어 파는 회사에서 신발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팔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신발을 팔지 않던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개척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원 두 사람을 선발해서 아프리카를 좀 돌아보고 어디에서 신발을 팔면 보다 효과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을런지 좀 알아보고 와서 보고서를 내라 했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돌아와서 영 다른 얘기를 했더라는 얘기죠. 한 사람의 얘기는 거기에서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아프리카는 날도 뜨겁고 그리고 생활 수준도 낮고 거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발바닥이 다 두꺼워져 가지고 오히려 맨발로 다니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신발을 팔 수가 있겠느냐고 거기는 아예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또 다른 한 사람은 이와는 정반대의 보고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거기는 무궁무진한 신발 시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을 신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모두가 다 신발을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신발을 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에 모든 것들을 같이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상황이 달라서가 아니라 보는 사람의 눈길이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시선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요. 마치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냥 이렇게 맨눈으로 보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선글라스라도 끼고 보는 게 색깔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글라스를 끼워놨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지요. 이 선글라스도 갈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여러 컬러들이 있는데 어떤 색깔의 선글라스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신의 맨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안 되고 하나의 선글라스와 같은 것을 끼고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선글라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께서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하시는 중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아덴은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학물이 집결되어 있는 소위 말하면 철학적인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던 지역에는 그 지역마다 교회 공동체가 구성되고 교회당도 세워지고 그랬었는데 이 아덴에는 이상하게도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복음 믿는 사람들이 몇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후대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 결과를 두고 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선교한 그 아덴 선교는 그것대로 아주 의미 있는 선교였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런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좀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지역에는 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왜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를 못했을까,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바울이 아덴에서는 다른 고대처럼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면 원색적으로 그냥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될 터인데, 아덴이 철학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 결국은 복음 전하는 것이 뭐라고나 할까요? 좀 이렇게 빙 좀 돌아가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 전한 것보다는 부족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 아덴을 떠나 그 다음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간 곳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고린도에는 50만 명 이상이 살았다고 하니까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은 몇 명 살았습니까? 한 5천만 명 혹은 또 6천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인구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세계는 로마, 로마는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거대한 로마 제국의 인구가 그래서 한 5-6천만 명 정도인데, 그 당시 고린도가 50만 명이라고 하면은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50만 명 도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지금 세계 인구가 여러분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80억이 넘었으니 요즘 같으면 천만 명이 모이는 대도시 같은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정말 그 당시 굉장한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음란한 곳이었는지, 고린도 출신이다 그러면은 그저 사람 세워놓고 아래 위로 훑어볼 그런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도대체 복음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전해야 되려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도착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거대한 도시, 그 음란과 그 우상이 가득한 그런 큰 도시에 사도 바울이 나 혼자 서 있다. 얼마나 영적으로 볼 때에 위축되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새로운 각오와 함께 큰 결심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에 있기 바로 그 직전에 바울은 아덴에서 철학적인 지식으로 포장한 그 하나님을 전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했지만, 이제 여기 고린도에서부터는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아주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복음만 전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 2절에 보면은 유대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가 나오죠.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강론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5절에 보시게 되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부터 내려와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극적으로 위축되었던 바울에게 힘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야, 이제는 동역자들도 함께 와서 내가 힘을 내게 됐으니까 우리 모두 합쳐서 함께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서 5절 중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제일 먼저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증거를 했더니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아주 거세게 저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6절 앞부분이죠.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바울은 자기의 옷을 툭툭 털면서 나는 당신들이 믿음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때에 나는 전혀 책임이 없다. 아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6절 중간에서 7절에 보게 되면은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었더라. 그래서 바울이 유소라고 하는 사람, 그 이방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면서 또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별절 안 되는 말씀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사역을 했던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울이 참 어렵게 복음을 증거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낙담될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격려해 나가시는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무엇을요? 복음을. 바울은 전도자니까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라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너희 사업장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서 침묵하지도 말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러한 뜻이겠지요. 혹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 학업에 매진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이러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맡은 일에 열정을 품고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매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근거가 여러분 10절에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게 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고린도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여러분 가진 성경에 한번 이렇게 언더라인을 해도 좋을 만한 그러한 귀절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고린도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게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사실 안 맞는 말이지요. 지금 고린도 지역 전체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 따져봤자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사도 바울이 있고 거기에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이 누굽니까? 신라와 디모데 이런 정도가 있고 또 믿는 사람 몇 사람 정도가 있겠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시라고 하는 데는 50만 명이 넘게 사는 큰 도시에 아 예수 믿는 사람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정도 몇 명 없어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죠. 아주 정확한 현실입니다. 뭐 틀린 말 아닙니다. 몇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게 참말입니까? 둘 다 참말이죠.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느냐고 하면은 현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실 이렇게 정했어요. 현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두 번 썼는데 여러분 여기 첫 번째 현실이 뭐냐면은 50만 명도 넘게 사는 그 큰 도시 고린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불과 이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명이 안 되는데 그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죠. 그렇죠? 보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10명 안팎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보다 더 분명한 현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는 또 하나의 현실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현실 그건 지금 내 눈앞의 상황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밝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이 고린도 성중에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지금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나?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몇 명 안 되는 줄로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누구들입니까? 소위 사회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 어떤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아주 여러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진단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많이 보잖아요. TV를 통해서. 특별히 뭐 무슨 남북 문제, 무슨 시국에 관한 문제, 또 정치 현안, 사회 현안을 두고서 여러 종편 방송을 보게 되면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자료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지금 이렇다 이렇게 분석하고 여러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현실이지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들어보면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위험합니다. 걱정이에요. 이게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현실 분석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보다도 더 분명한 또 하나의 현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또 하나의 현실을 누가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 사회 현실 상황이 위험한 것도 있고 걱정스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또 하나의 현실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첫 번째 현실에 매달려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는 이 황당무계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느 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현실을 그 앞에 있는 현실보다 더 분명한 현실로 믿고 의지하도록 믿고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체적인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든다고 하면은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엘리야 선지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의 그 제자이신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이 열악한 환경 속에 나라가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자꾸만 침략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아람의 수도는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마섹이라고 나오지요. 바로 거기가 이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람은 아주 큰 나라고 군사력도 아주 막강한 그런 나라가 이 아람인데 이 아람 왕이 자꾸만 이 연약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심하면 건드리고 쳐들어오고 막 그렇게 침략을 합니다. 그 약한 이스라엘은 죽을 맛이지요.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강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을 공격하면 그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좋은 자리에 딱 매복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을 공격하면 거기에도 미리 이스라엘이 방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야, 그거 참 이상하다. 그 이스라엘은 힘도 못 쓰는 조그만 나라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도세도 모르게 계획을 세워서 기습공격을 아주 습격을 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에서 딱 그 자리를 그저 지키고 있냐 말이죠. 혹시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이 아람 왕이 얘기를 하니까 아람의 신하 한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거의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몰래 밀실에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가지고 거기를 딱 방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엘리야가 없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신하의 말을 듣고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 했더니 지금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사가 도단성으로 쳐들어가서 군사와 말과 그리고 병거루 아주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이제 도단성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여기 엘리사 선지자를 수종 들던 사환도 부들부들 지금 떨고 있는 거지요.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이젠 우린 여기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아주 너무너무 태연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태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도단성이 적군에 의해서 겹겹이 에어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은 눈앞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건 말고 영의 눈으로 또 하나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환의 눈이 확 열렸는데 보니까 아람 군대가 많이 와서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많은 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사람들을 포위해가지고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또 하나의 현실이었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현실이었단 말씀이죠. 여기 사환도 눈이 열려서 그걸 보게 되니까 여러분이 사환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침략자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아람 군사들의 눈이 다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길을 찾지도 못하고 방황하게 됐는데 그런 그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니까 자기들이 엘리사를 잡기는커녕 사마리아의 적진에 끌려 들어와가지고 지금 잡혀있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다 맥이 풀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아람 군사들 모조리 다 죽이고 말까요? 그 다음에? 아니죠. 잘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엘리사가 그냥 보내주라고. 이제는 겁을 먹었으니까 다시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하는 도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눈앞의 현실과 또 하나의 현실 속에 살고 있으면서 사실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 눈앞의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현재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현재 오늘의 상황. 그래서 현재 오늘 상황을 보면은 불만도 있고 원망도 있고 또 좌절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현실을 보게 되면 오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내일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몸은 오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내일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나는 이미 저기에 가 있는 말. 나는 지금 오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일의 나는 기가 막힌 존재로 내 삶이 피어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아 이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게 오늘 내 마음에 있는 거 그거 바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그 바라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실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실상의 반대는 허상 아닙니까? 허상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아요. 너무나도 공허한 게 허상이지요. 그런데 믿음은 그게 손에 안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딱 잡혀서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처럼 실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불과 몇 명밖에 없는 그 큰 도시 우상이 범람하고 그 성적으로 요란한 그 고린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눈앞에 있는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불길의 복음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세워지게 될 내일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 겁먹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에도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훌륭한 점이 있어 이런 약점이 있어 이 우리 교회는 이게 좋아 그런데 이런 것은 아쉬워 여러분 나보다도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런 오늘 우리의 형편을 이야기하면 어떤 때는 기쁘지만 또 어떤 때는 걱정이 되고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내일을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0년 후, 20년 후 어떤 뉴저지 한인교회를 만드시고 역사할 것인가 그걸 허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미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아 이게 우리 가슴이 말이죠 아주 거룩한 흥분으로 가득 차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현실적인 우리의 눈으로만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현실이지만은 또 하나의 현실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우리 또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깨 쭉 늘어뜨리고 오늘의 현실에 대한 어떤 달갑지 않은 소식만 늘어놓으면서 앉아있는 우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여러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제 친구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는 주변 환경이 참 어려웠지요. 그래서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초까지는 그 가정마다 이 웬만한 집에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때 무슨 공부방이 있었습니까? 학교에는 자율학습과 같은 것도 없었고 한 4시 정도만 되면 다 끝나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 저녁 때 공부할 만한 이 방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너희들 교회 와서 공부해라. 기도도 하고 놀아도 교회당에서 놀아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돼야지. 그러시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공부할 공간을 하나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 사실 그때 하면은 요즘처럼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옆에 부속실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무슨 교회 방이 있나요? 예배당에 의자도 없을 그런 때인데 그저 신발 벗고 들어가서 꿇어 앉아서 예배 드리던 이 마룻바닥만 덩그러니 그냥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가 사용하는 한쪽 편에 목사님이 공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이 평상 같은 그런 테이블 한두 개 펴놓고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는 장로님 아들도 있고 우리가 나가는 교장 선생님, 그 학교의 그 교장 선생님 아들도 있고 뭐 여러 대 모여서 우리 학생들, 교회 나오는 학생들이 참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몇 년 선배인 우리 장로님 같은 그런 그 형님, 그 누나들이 번갈아 가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때가 되면은 책도 물려줘서 물려받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8시가 지나면은 여학생들은 집으로 가고 남학생들은 조금 더 공부하다가 집으로 가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통행금지가 있었지 않아요. 공부하다 보면은 밤 12시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밤새도록 그 자리에 앉아서 이 교회당에서 공부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 함께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쳤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막상 입시를 치르고 결과를 딱 보니까 우리 가운데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 하나가 뚝 떨어진 거예요. 불합격인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일에는 교회 분위기가 참 썰렁해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는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 봉투를 강대상 위에다가 올리면은 목사님이 하나하나씩 봉투를 보면서 읽고 기도해 주는 그 옛날인데 목사님이 읽으시는 걸 들어보면은 다 붙은 사람들만 감사하지요. 우리 애가 어느 학교에 대학에 합격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부모님 이름으로 감사 헌금을 드리면은 목사님이 그걸 읽고 축복을 해줍니다. 떨어진 애들은 이 감사 헌금은커녕 교회 안 나오기도 쉽지요. 그런데 그 주일날 아주 숙연한 그런 모습이 생겼습니다. 합격해서 감사하다는 이 헌금 봉투 사이에 우리 떨어진 친구가 감사 헌금을 드린 겁니다. 목사님이 그걸 읽다가 갑자기 멈칫하시는 거예요. 걔는 떨어졌는데. 그 목사님도 아시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읽어내려가시는데 거기에 그 글귀가 아직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려고 하던 곳에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이름을 적어가지고서 감사헌금으로 냈어요. 오래된 얘기지만은 목사님이 아주 빡세게 기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매주일 일부 예배 맨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탁 드리는 거예요. 뭐 조금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없이 젊은 때의 우리 친구의 모습이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까? 그랬더니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 석 장로님 후배가 된 거죠. 지금은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교의 교수님이 되었고 안수 집사님이 되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런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는 낙방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 내일은 합격생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우리 성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보다 더 분명한 또 하나의 현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연약하고 피곤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린도에 그렇게 큰 도시지만은 주님을 믿는 사람 몇 명 없었지만 주께서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놀라운 미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느저지 한인 교회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 하나의 현실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져 있지 않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힘껏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돕다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합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에 흘린 보배 피워서 나를 정케 합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에 피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내일 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적은 예물을 바칩니다. 비록 물질은 작은 것이지만 이와 함께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마음과 삶도 바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차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우리가 받은 축복으로 이웃에게 복도 끼쳐드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큰 피해를 당한 터키와 그리고 또 시리아, 긴 시간 전쟁으로 피해를 당한 또 우크라이나 그 모든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복구되어서 평안을 찾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떨어진 우리도 저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기도하며 물질로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순옥 권사님 치료 잘 받고 건강한 몸으로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강 권사님도 수술 잘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분들에게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은 연로하신 우리 남집사님을 위시해서 온 성도들 평강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여행 중에 이 출타한 성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늘 예배하며 은혜 속에 사는 우리 온 식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미래를 능력 가운데 준비하시고 그리로 초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교통하시며 믿음 주시며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우리 귀한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남은 인생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